성도의 자부심은 첫째,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역사가 끝이 나고 나면 무언가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평가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거리낄 것이 없다. 적어도 내가 어떤 결과와 과정과 결론에 대해서도 자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자부심입니다. 죽는 게 좋은 사람은 사실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점점 당당해져 가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거리낌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들어갈 때 있을 수 있는 어떤 과정, 평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다. 자신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자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이 주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다, 당당하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중요한 자부심의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요청하죠.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지, 자꾸만 교회만 오면 그렇게 죄의 이야기 많이 하고, 자꾸 한 죄인이라고 어떻게 쪼아대는지, 그냥. 어떤 사람은 하도 죄인을 이렇게 해서 지겨워서 못 오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가관이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죄도 생각이 나게 하시고, 오만 뭐 죄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모태로부터 믿는 집에서 자라서 쭉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저는 늦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뭐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수련회 가서 뭐 눈물 콧물 뭐 온갖 십자가 지고 뭐 오만한 거 다 했는데도, 그때는 믿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보니까 과거에 그래 했던 것은 사실 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그거 이제 꼭 기도해 하는데, 전도사님이 뭐 댕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 다니면서 막 안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안찰 기도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손 얹어서 그냥 하는 건 안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너무 세게 두들기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은혜에 취해가지고 막 세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찰 기도를 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제가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제가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지금 있는 죄만 해도 지겨워 죽겠는데 뭔 죄를 그렇게 자꾸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결핍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구별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시도 혹은 거룩한 욕망, 이런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하겠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예비하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게 하는 그런 악순환 연속이 계속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은혜의 세계를 조금만 더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항복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성도에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도에게는 두 번째 자부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자부심이죠. 그래서 이 자부심은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내야 되느냐. 적어도 나는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나는 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다. 내 봉사가 없으면, 내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좀 곤란할걸? 속으로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교만한 자세로 나타나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법칙 안에서는 우리 안에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내 봉사와 헌신이 이 교회를 살린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내 봉사와 헌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노라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노? 내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고 내 기도가 저 어설픈 저 이목사를 살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는 예배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결코 내가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우리 장로님 네 분 모시고 시수경 집사님 시모님 그 뷰잉 서비스에 다녀왔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필라가 복잡하고 뭐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이제 지나오면서 보니까 뭐 대단히 혹시 우리 가운데 물론 송모 집사님이 해군에서 부사관으로 제대하신 줄 알지만은. 오다 보니까 해군 동지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제가 해병 동지회는 숱하게 봤지만 무슨 해군 동지회도 있고 그 시카고에 가면 또 보람의 또 전우회도 있습니다. 그건 공군 출신들. 사실 우리 해병대 입장에서는 뭐 그닥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해군들이 무슨 동지회가 있고 무슨 뭐 공군들이 무슨 동지회가 있나. 그런데 사실 제가 입대해서부터 딱 입대하는 순간부터 뭘 심어주느냐 하면 너는 세계 최강의 군대의 군인이다. 그리고 조국은 내가 지킨다. 내 덕분에 나 덕분에 우리 조국은 편히 쉰다. 이걸 계속 심더라고요. 자부심을 심더라고요. 물론 우리 모든 군대가 다 똑같겠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예 군사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도전하고 머물러서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제가 아침에 잠깐 우리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립니다. 드렸었는데요. 요즘 뇌과학이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이놈 과학 발달되면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발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상대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이렇게 손가락질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노예나 종회 이런 데 가면은 적어도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젊은 30, 40대 우리 후배 교육자들한테 아이고 너희들 나이 먹어봐라. 옛날 같지 않다 우리도. 내가 5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요새는 성경 읽고 돌아서면 뭐 다 까먹는다. 옛날에 배웠던 거 다 어디 갔는 거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우리 우스갯소리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핑계가 이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10대하고 90대하고 뇌 기능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뇌 기능의 차이, 학습의 기능, 인지의 기능, 인식의 기능, 얼마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까? 난 완전 바보가 된 것 같아, 나이가 들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뇌과학이 데이터로 밝혀냈습니다. 10대하고 90대하고 이 브레인의 기능이 5%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5%밖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너무 잘 까먹고 뭐 우리 머리 잘 안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뇌가 게으름을 피우는 거랍니다. 뇌가 게으름을 피우는 속성이 있대요. 그래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머릿속에 들은 거를 빨리 까먹으려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귀찮다라고 하는 게으름의 속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90될 때까지는 내게 학습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읽으면 자꾸 까먹고 잘못 까먹고 이거는 핑계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브레인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뭐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 뭐 고작 해봐야 이제 뭐 겨우 연세 많으셔봐야 고작 80이니까 이거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 90될 때까지는 맥차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열심히 성경 읽고 수요일 날 이게 뭐 확 쏴서 하는 이 목사가 뭐라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때는 거 저는 거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10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들어서 까먹고도 그럴까.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의 속에 게으름의 핑계, 게으름의 속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90이 넘어야 겨우 한 95% 정도 기능밖에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맥찬 성경 읽기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이 우리가 신약 간단하게 권별로 살펴봤고 구약도 살펴봤는데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그것도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반대로 신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 관용적 어법, 그런 문장들 이런 거 많이 쓸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전혀 몰라도 영어 전혀 몰라도 한글 성경만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훨씬 더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막상 말하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 저들이 말하는 용어는 어떤 뜻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착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4장 1절부터 바로 나오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누가 나옵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군지를 알아야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도행사장을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골치 아픈 이 백성들이 또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대적하는가? 그 사람들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고 교정하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공의회 회원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 맡은 자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재미나고 신나게 알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신약 세계의 역사, 사회 문화를 좀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그까지 다 공부하기는 힘드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고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일단 서론으로 두 가지만 시작하고 사도행전 4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아, 제가 오늘 이거 우리 김정인 선생님 배웠습니다. 여기서 누르는데 바로 착착 넘어가도록. 첫 번째는 이 사도개인들인데요. 사도개인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솔로몬 시대의 유명한 대제사장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독. 영어로 하면 제독인데 그래서 사도개인은 제독카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간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우두머리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독으로부터 나온 말이 사독의 후예들이 바로 사도개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유력한 제사장 가문하고 세속적 귀족 대표자들이 나중에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도 거기에 같이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장 큰 특징 두 개는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모세율법의 문자적 수용만 하고 다른 것은 일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나 천사들 존재 이런 것이 명시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 사람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로마하고 타협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가 많이 타협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의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일이 앞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개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자체가 유대인의 정치적인 그런 이니셔티브를 지고 지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타협 뭐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불행하게도 주 70년 예루살렘 파괴와 더불어서 유대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히 복음서를 읽고 신약 성경 그 중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면 사도개인들이 간간히 등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라가 아니고 바리새인입니다. 바라새인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골치 아픈 때로는 좀 깡패 같은 조폭 같은 그런 느낌도 줄 때가 있죠. 실제로 종교적인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바리새인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파리사이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원래 구별된 자들 그래서 파리사이 이러면 구별하다 이런 뜻이고 파리사이오이 이러면 구별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다 혹은 분리시키다 혹은 그런 뜻인데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 파리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구별하는 자들 이렇게 파리심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 통칭해서 이야기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만 중요하게 한 게 아니고 선조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편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수행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들과는 다르게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던 사람들인데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잘 도우면 뭐냐면 그냥 장로연합회 비슷한 거예요. 이게. 평신도들 그룹 중에서 율법에 열심히 있고 오늘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느냐. 바리새인들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왜 힘이 있었느냐 하면 평신도 도덕 재무, 율법 재무장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든지 종교인 계급이 아니고 일반인들 그룹들 중에서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수행을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없거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나중에 자기들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사슬로 막 자기들이 인민재판하듯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바리새인이 소위 말하는 재판장처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형벌을 가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서기관 그룹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서기관은 뭘까요? 서기관은 여러분 남전도 여전도에 서기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서기관, 서기는 그대로입니다. 서기는 글을 써서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어떤 일을 기록하고 하는 사람이냐 하면 율법책을 계속 요것만 기록하는 사람, 베껴 쓰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이 전통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지게 된 건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종교훈련을 잘 받고 율법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 중에 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뭐만 하냐? 열심히 율법만 베껴서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율법의 전문적인 교육도 받았고 어떨 때는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도 했던 거죠. 일종의 신학교 교수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변함없이 여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것은 율법에 대한 열심 이런 거니까 이 서기관들도 나중에는 바리새인과 합쳐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군림하게 되고 억누르는 종교적 계급이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아까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주후입니다. 주전이 아니고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유대교를 주도하는 세력이 바리새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이한 거는 이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이 역사가들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7,000명에서 14,000명 정도로 보는데요. 딱 두 배잖아요. 분명한 것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1세기의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사장 그룹 혹은 성전 그룹에서도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강력한 종교적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은 십일조와 또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식일 준수와 십일조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억누르고 종교 재판까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대체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경제적 능력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기존 종교 계급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확 기울게 되니까 사도교인들이 어디다가 고소를 하게 되느냐 하면 공의회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공의회는 산헤드린 공의회 이름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떤 공의회냐 하면 종교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사회가 신정일치 국가니까 국회의원 비슷한 뽑혀진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돈으로 뽑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일반 재판을 하거나 혹은 형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어떤 권력이 주어져 있느냐 하면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선고를 내리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태형을 가할 수도 있는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사법권, 행정권은 누가 지고 있었죠? 로마가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로마가 머리 아프고 골 아프니까 저 골치 아픈 유대 백성들은 저거 문제는 저거가 알아서 하도록 좀 자치권을 주고 그렇게 띄준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분봉왕이라는 표현도 쓰죠. 헤롯이 분봉왕이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골치 아프니까 너희들 자체적으로 자치구를 형성하는 마치 중국에 신장 자치구 있고 뭐 자치구 있듯이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거기서 종교 재판할 수 있는 권력, 종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가두어 두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장로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소위 말하는 중첩이 되기도 하고 아니 되기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조금 나이가 있는 유지급, 동네 유지급 이런 사람들이 또 장로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또 뭘 만들어내냐 하면 여러분 읽다 보면 나오실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유전이 뭐냐 하면 입으로 구전되는 입으로 구전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법칙 혹은 규칙들을 다 정해 놓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법정같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게 뭐냐면 탈무드 같은 겁니다. 이게 율법 해석에 관한 것도 있고 장로들의 유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율법 외에 가지고 있는 율법과 유사한 권력적 지침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뭐 나중에 지나면 또 뭐 또 까먹거리 될 겁니다. 뭐 또 그래 돼야 또 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기존의 그 사회 유대 사회는 결정적으로 종교 사회였는데 그 종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룹이 있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새롭게 나타난 이 나사렛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다. 가만둘 수 없다. 기존에 우리 모든 것들을 공격하니까 너희들은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고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게 되죠. 전혀 새로운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전혀 새로운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사도들이 어떤 다른 어떤 소스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제대로 재해석이지고 신해석이지만 바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걸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소속돼?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돼 있습니까? 고신교단에 소속돼 있지만 고신교단의 기본적인 제가 교단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지향하고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신조와 신앙 이념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교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은 뭐냐? 정통 장로교 신학입니다. 물론 감리교도 혹은 침례교도 혹은 성결교도 귀한 우리의 형제교단이지만 그들과는 우리가 사뭇 다른 신학적 입장이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왜 이 교회는 침례를 안 하느냐, 이 교회는 비성경적 이단이다 이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오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는 이 침례교회 가가지고 이 바보같이 지금 아직도 침례를 주고 있다고, 이 바보같은 인간들 말이야. 그리고 왜 장로가 없느냐고, 바보같이 그렇게 구냐고,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혹은 신앙 신조, 이걸 통칭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교단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이 성경에 대한 이해나 신앙에 대한 이해도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교단을 좀 강조하고 교단 신학을 강조하고 우리의 신학적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간간히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 신학적 합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노회총회 뭐 이런 교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이걸 당시의 종교계급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뭐 수업같이 하니까 별 재미가 없으신 모양이네. 재미없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관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세계는 어떻게 탄생되었고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통칭적으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죠?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제가 성군사님 답해보세요 이러면 성군사님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칭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땅과 하늘 및 우주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세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러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과 세계는 지옥과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와 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이 땅과, 우리가 땅,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과, 그 다음에 궁창, 하늘,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세계가 더 있다고 본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성전입니다. 하늘과 성전과, 땅과 성전과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성전은 뭘 위해서 필요하느냐 하면 이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거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다고 들르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냐? 성전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거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땅에서 살아가는 집보다 더 중요한 곳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떠나 있는 멀리 떠나 있고 걸어서 몇 달씩 걸리더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지금 그 1년에 언제입니까? 하여튼 뭐 굶다가 뭐 하는 뭐 메디난가 그 있잖아요. 메카로 가는 메카 순례. 왜냐하면 거기가 참 메시아이신 알라가 알라를 거기에서 만나 배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유대교에서도 이 유대인들도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황당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참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통해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자기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진리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어디를 향한 길이냐면 성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길이 뭐였습니까? 그전에는 길이 성전인데 이제는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더 이상의 길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전을 무시하는 것은 그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 모독하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저주의 십자가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달리느냐? 저주를 받은 자들이 달린다 그랬거든.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 유대인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그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없어진다고 본 거예요.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그 되지도 않을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그 허공의 공간에 뱉었던 말을 지금 찾아내는 작업을 한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완전히 이게 과학의 발달이 어디까지 갈지 사실 섬뜩할 정도인데요. 하여튼 여하간 성전은 바로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 그를 나무에 매다는데 왜 나무에 매다느냐 그렇게 저주를 받은 저주의 죽음을 받아야 그가 뱉었던 신성모독의 언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형받아서. 그래서 꼭 그 사람을 처형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서론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충분히 잘 읽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기다 다른 이름 여기다가 뭘 대입을 하면 좀 더 유대인들은 이해가 쉽겠느냐. 성전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성전과 같은 것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성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전에서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죄가 사함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성전이라는 것은 곧 예수 안에서 속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이 여러분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죄 문제, 속죄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적어도 인간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뭐 살인도 거짓말, 탐욕, 강도, 오만 모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도무지 이건 어디 뭔가 이게 분명히 어떤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은 사람을 얽어매어서 사람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고 이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인간이 불순종해서 이 일이 온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던 것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좀 불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선지자들이 설명을 하고 뭘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제가 오늘 말하면 세 번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죄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빌려서 양식을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져서 양식을 사고 난 다음에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요? 벌어지게 되나요? 잡혀가는 거죠. 빚을 못 갚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벌지 못하니까 남아있는 집에 있는 우리 토끼들하고 이와 같은 마누라가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고 죽음 가운데로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힘이고 죄의 속성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 설명이 너무 이해가 잘 되었던 거죠. 그럼 자유는 뭐냐?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주게 되면 내가 그 감옥으로부터 해방도 되게 되고 우리 가정은 절망과 어둠과 좌절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와 몸을 몸값을 지불하셨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해는 아주 잘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신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종교적 관념으로부터 탈출하고 벗어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라.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걸 설명했더니 반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반발의 대표적인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인 계급이더라. 종교인 계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계급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율법을 다룬 사람에게만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권위를 해체시키고 난 다음에는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새로운 가치와 존재를 얻게 된 모든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동등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이 저항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회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말씀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으로부터 저항도 일어나고 세상으로부터의 저항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힘이죠. 그러나 저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자부심이라는 거죠. 자부심.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셨을 정도의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내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부심이고 이 사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부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저항이, 세상을 향한 저항과 우리 자신을 향한 저항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으름에 대한 욕구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들, 소유에 대한 욕구들이 오늘 사도들이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그 어떤 이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그런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길, 교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